새벽 모임에서 한 7개월 나오셨던가요? 네, 7개월 나오셔갖고 회복이 술이나 약물은 그 회복하시는 게 보여요. 안 하십니까? 예, 그런 분이 한 분께서 영원한 이별이라는 주제로다가 테드팀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실 겁니다. 정말 아주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저는 알코올 문제 때문에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나온 지는 한 7개월 됐고 술을 끊은 지 여러 날 돼서 지금은 아직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그러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조 선생님하고 저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나이도 똑같고 미국에 온 그 시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술을 시작한 나이도 거의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먼저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회복센터에 나와서 제가 얻었던 가장 좋았던 점은 저하고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경험담을 들으면서 또 그 같이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아 이런 분도 나보다 더한 제가 참 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왕 선교사님도 아니고 조 선생님하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미스터 한이에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 아 참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온 게 얼마나 다행인가. 참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깊이 더 심하게 되기 전에 그 전에 본인 자신이 알고 본인 자신이 모를 때는 가족이 알아서 그 사람들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데리고 나와서 같이 그 고통을 서로 나누면서 또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오늘은 나도 이제 정말 이걸 끊은 지 지금 몇 달이 됐다 아니면 1년이 됐다 아니면 3일이 됐다 서로 그런 걸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느낀 점은 우리 조 선생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까지 가게 될 때까지는 나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예, 정말 그거는 저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미스터 한을 보면서도 참 뭐랄까 미스터 한은 여기서 공부도 했고 여기 와서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던 사람이 참 약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을 받고 이렇게 힘든 상태에 온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여기 모임이 왔다 돌아가면서 우리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참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제가 먼저 회복을 하고 또 저런 그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이 회복 단계 12단계 맨 마지막에도 회복이 된 후에는 그 회복된 그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정말 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확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 힘들게 이 중독 사역을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이해강 선교사님을 참 제가 정말 성심성 있고 돕고 싶습니다. 먼저 제 그 살아온 그 과정을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미국에 오셨는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직장에 플라잉 타이거라고 그 항공회사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하는 항공회사인데 거기에 저희 아버님이 계시다가 미국으로 출장을 오셨는데 출장을 오시고 후에 여기 그 저희 아버님 동생분이 계셔서 저희 아버님을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형님 우리 미국에 같이 삽시다. 여기 그냥 머물면서 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을 초청합시다 해서 저희 아버님이 참 본의 아니게 출장 오셨다가 그냥 미국에 놀러 앉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게 과정이 영주권 받고 그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그러면서도 수속은 진전이 안 되고 영주권은 나온다는 영주권은 한해 두해 지나가면서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헤어졌고 또 영주권 수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저희 어머님도 또 몇 년 후에 또 그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님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오셨죠. 그러면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그 사춘기 때 한참 그 예민하고 그런 과정을 저희 이모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어른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가이드해 줄 그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조금 제가 제 마음대로 그냥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게 됐었는데 저는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금방 미국에 이민 가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곧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2년을 제가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지난 후에도 영주권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제가 2년 후에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남들보다 2년이 늦어졌죠. 근데 그 사춘기 때 참 그 감성이 예민하고 그럴 때에 2년을 늦게 학교를 들어갔다는 게 저한테는 참 큰 열등감으로 그 저한테 제 심리에 작용을 해가지고 제 다리 밑에 동생이 저보다 2년 후인데 제 동생이랑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학교는 저는 그 남녀공학이었는데 거기에 한 반에 있는 여자애들이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제 동생하고 같은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2학년 후배가 제 동생하고 같은 학년이었고 저한테는 오빠 오빠 하는 그런 애들이 저하고 같은 학년이 돼가지고 한 반에 있다 보니까 참 제가 그 열등감이랄까 또 마음속에 괴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하고 같은 나이였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이제 선배지만은 또 선배들이 또 그 선배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일찍부터 술 담배하고 그러는 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툭하면 불러다가 술도 먹이고 뭐 그랬는데 저는 그때 또 그 뭐라 그럴까 보상 심리로 제가 체격도 작고 또 2년이나 늦게 들어갔는데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린 애들이 저하고 같이 반말을 써가면서 맘 먹고 그러는 게 참 마음에 걸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담배도 일찍 피우고 술도 선배들이 주는 술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두꺼비처럼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서 그 친구 중에서 어떤 애들은 저를 보고 별명을 두꺼비라고 그랬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소주를 그때 맥주 같은 건 조금 먹어도 소주를 갖다가 고등학생이 벌컥벌컥 먹는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 소주가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한두 모금 마시면은 아이 못 먹겠다고 써서 못 먹겠다고 막 토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그냥 약 먹듯이 묵각 딱 감고 다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대단하다. 그 참 그 어린 나이에 그 유치한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참 저를 갖다가 뭐라 그럴까 제가 그런 걸로 애들 앞에서 그야말로 그 막말로 가오를 잡으려고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술을 마시면은 받질 않고 그래가지고는 그 뭐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그게 몸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애들 안 보는 사이에 화장실 갔다 다 토하고 와서는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그 과정을 넘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술을 즐기게 됐어요. 술을 마시고 뭐랄까 이 취하는 거를 갖다가 알게 되고 그 술 맛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제가 먼저 술을 마시자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고등학교 동창을 가끔가다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10년 20년 후에 만나면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때 네가 우리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도넛 연기를 멋있게 만드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나도 담배 피게 됐다. 너 때문에 마 지금까지 담배 피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가끔가다 웃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제 나이 19, 20 그때쯤에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 하시는 사업을 제가 도왔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돕고 오전에는 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나이가 20살, 21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거의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까 결국은 학업도 할 수가 없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님 하시는 사업은 제가 도와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대학교 조금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거의 매일 친구들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고 그걸로 또 스트레스 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제 만으로 25살 때 한국에 나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도와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긴 했지만은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그러는 것 외에는 그 뾰족한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은 또 술을 마시고 그런 삶을 계속해 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한국에 한번 나가봐라. 거기 우리 그 친척 중에 어떤 그 아가씨가 한 명이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참하더라. 나가서 만약 결혼이라도 하면은 또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저는 그때는 사실 결혼할 마음은 없었지만은 겸사겸사해서 오래간만에 친구도 만나보고 또 뭔가 저는 새로운 그 돌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갔는데, 참 아가씨를 처음 만나고서는 제가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만나고 두 번째 제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좀 저를 갖다 조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이랑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어가지고 만나서 2주일 만에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리고 제가 아마 한 3주 만에 모든 걸 다 마치고 도로 미국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제가 결혼할 때 그 참 늦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결혼하기 3일인가 4일 전에 저희 사촌 형님한테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같이 인사를 갔는데, 그 사촌 형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바스리가를 한 병을 탁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촌 형님도 사실은 술을 먹으면 이 포금을 하는 스타일이 돼가지고 술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는데, 또 제가 술을 좋아한다니까 저를 위해서 위스키를 한 병을 내놓고 같이 마셨는데, 제가 그날 과음을 해가지고 술이 좀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 될 여자를 택시를 태워 보내느라고 밖으로 나왔는데, 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걷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이렇게 팔딱 일어나면서 제 이마를 딱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깨보니까 여기 입술 위에가 여기 터졌어요.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근데 참 깨어나고 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결혼식 날이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입술은 깨졌지, 그 흉측한 물건으로 결혼식을 하자니 참 제가 암담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저희 그 장모님이 그때는 제가 그 처갓집에서 며칠 머무고 있었는데, 참 이 결혼식을 3일 놔두고 그 사위 될 사람이 입술 위에가 터져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때부터 조금 이 사위한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걱정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도 또 그 결혼식 준비도 있고 또 어른들한테 인사도 가야 되고, 그래서 나가니까 저보고 뒤에다 대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코가 깨져서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결혼식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결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 책임감도 느끼고 참 생활 태도가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술버릇은 제가 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 벌써 자기 삶에 많은 부분이 술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 습관을 갖다가 참 고치기가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일만 끝나면은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그때만 할 때도 저 와이프는 남자들은 의례 그런가 보다, 남자들은 저녁이 되면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하는 것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참 우리 남편이 술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을 못했는데, 제가 그 와중에도 참 두 번 그 큰 사고를 제가 겪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때는 뉴욕에 살았습니다. 뉴욕의 그 맨하탄이 참 이 위험한 데거든요. 거기 그야말로 뭐 강도들도 많고 그 사고를 당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에 친구 집을 찾아갔다가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그때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은 당연히 술을 마실 것 같아서 운전을 안 하고 그 서브웨이를 타고 갔는데 취해가지고 서브웨이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서브웨이 안에서 제가 희미하게 나는 기억인데, 어떤 그 멕시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언쟁을 하다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제가 쓰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가 있는데 제가 깨보니까 그 경찰서 그 감방은 그 마약 중독자들이든지 정신병자 아니면 알코올 때문에 이렇게 막 이 발작하는 사람들 그런 위험한 사람들만 가둬두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깨어나 보니까 바닥에는 그 세미트 바닥인데 키 다칠까봐 이 침대 매트리스가 다 깔려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해를 하니까 침대 매트리스가 깔려 있고 손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깨보니까 경찰이 너는 어디서 사느냐 해가지고 더 연락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그때도 맨하튼에 있는 그 한국 술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제가 무슨 괴로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술을 취하려고 작정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독한 위스키를 많이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간 거는 제가 꼭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자 간 건데 그때 너무 취해가지고는 제가 그 술집이 2층에 있었는데 2층 층계에서 제가 그냥 그 층계에서 쓰러져가지고 그 층계에서 그냥 쓰러져 있었는데 참 묘한 것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그 동생은 전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러한 동생인데 그 밤늦게 일이 끝나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맨하튼을 지나가다가 한국 술집 간판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지고서는 동생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술집을 층계로 올라오는데 층계 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지 형이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을 둘러매고 자기 차에 태우고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 쓰는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조금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경은 언제나 완전 그 제정신이 아니고 그 인사불성이 되지 않고는 안경을 꼭 하는데 제가 안경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됐는지 참 짐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도 참 그 위험한 고비를 두 번 넘겼는데 그러면서도 참 제가 또 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은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청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고 또 그러면서도 청년 회장도 했었고 왜냐면은 제가 참 그 술 마시면서도 노상 그 하나님한테 그 죄송한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 일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좀 뭐라 그럴까 부끄럽지 않도록 뭔가를 해보라고 참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선교회에 회원이 됐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꼭 같은 집사들끼리도 서로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게 있는지 만나면 김집사한테 맥주 조금 마시나 그렇게 떠보고 그래가지고 맥주 한두 잔 해보고는 아 이 사람이 술을 제대로 먹는구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또 서로 술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술 먹는 그 무리들을 노상 제가 제일 저희 집 많이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술 마시려 버렸고 또 참 그 술 모임에 언제나 주동자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참 후회가 되는 일인데 그런 와중에 제가 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도 같이 나가고 참 저희 집중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죠. 저희 와이프가 제일 힘들었고 또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고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제 저의 술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새벽 기도에 가셨는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어머님 그 기도하시는 거를 옆에서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 기도하시는 걸 옆에서 들었는데 제 귀에 들리는 게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눈에 술이 똥으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너무 부모님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참 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근데 한번 일단 이 술에 빠지면은 참 거기서 헤어나기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자기 마음은 술에서부터 멀리하고 싶고 끊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침에는 그거를 결심을 하고 나가지만은 저녁 때가 되면은 벌써 제 손은 벌써 술병을 찾고 있고 예 그렇게 참 힘든 생활을 했는데 또 저한테 큰 불행이 하나 또 닥쳤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8살 때 국민학교 2학년 때였어요. 8살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저희 집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너다가 벤츠럭이 그 골목길에서 벤츠럭이 과속으로 오는 거기 치여가지고서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몇 시간 만에 그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거는 그거는 죽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장만 간신히 뛰고 있을 뿐이지 뇌가 완전히 죽어서 몸의 모든 그 펑션이 다 스탑을 했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로 호흡을 하고 있고 심장만 그냥 가늘게 뛰고 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이 다 병원에서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때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참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생각나는 게 제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바치면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생각난 게 술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그야말로 아끼고 좋아했던 게 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술을 끊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 기도를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났었는데 참 그때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 유혹이 저한테 뭐라고 속삭였냐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네가 술을 끊는다고 죽을 아들을 살리고 살을 아들을 죽이겠느냐 그것은 네가 뭘 바치고 하는 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어차피 살리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죽으려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술을 끊었는데도 애가 만약 죽었다 그러면은 어떡할 것이냐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낭패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유혹이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구석으로는 지금 당장 너는 집으로 돌아가면은 너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될 게 아니냐 지금 이 괴로운 상태에서 너를 달래주고는 술밖에 없다 그 지금 생각해보면 마귀의 유혹이죠. 결국 그렇게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또 그 낭망된 마음에 또 한동안 술을 더 마시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나이가 40살이 되면서는 뭔가 제 나름대로의 또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은 술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라면은 그 술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은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랄까 술에 대한 생각 또 술을 즐기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술을 마신 다음에 오는 후유증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너무 제가 그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걸음으로 상담자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상담 전문하는 그 박사님이셨는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은 조금 상태가 나아졌다가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제가 완전히 해결을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분한테 받은 그 상담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그다음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의 그 첫마디가 지금부터 미스터 김은 평생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스터 김은 술하고는 완전히 이별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술을 완전히 술하고 이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그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술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언제나 내 곁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친구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떠날 때도 술은 제 옆에 있었고 또 와이프가 저를 갖다가 술 먹는다고 구박을 할 때도 또 술은 또 저 옆에서 저를 달래줬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술을 좋아했냐면은 저는 그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극장에 가서도 저는 술이 없이는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꼭 술을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영화를 보면서 취한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데 처음 절반은 저는 영화를 그 기억을 해요, 스토리를. 근데 제가 이때까지 본 영화의 10개 중에 7개는 제가 절반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쯤 돼서는 그다음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결말을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영화 본 다음날 우리 와이프가 그 영화 참 마지막에 멋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가 참 하기가 부끄러워서 창피하니까 그래 그때 뭐 그랬었지 그러고 제가 얼버무리고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그 술이라는 게 저의 그 삶에서 모든 것을 즐겁게 해주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저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술을 갖다가 제가 영원히 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저 이전에 왔던 또 한국분 한 분이 그분은 50대 중년 남자였는데 그분도 술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분한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당신은 영원히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포기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울더래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마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간증했던 금시다체도 그 술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그 고생을 했는데 제가 미스터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을 더 이상 안 마시고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외동딸이고 정말 이쁘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한번 시집을 가면은 영원히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그런 이별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미스터체도 동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죠. 사실 그거는 정말로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진작에 이별을 했어야 될 그러한 존재인데 그것을 술을 마시고 그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것만큼 사랑스럽고 그것만큼 이별하기 싫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나름대로의 그 정신과 의사의 그 카운슬링을 받으면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몇 번째 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 복도 앞에 저보다 바로 먼저 순서로 미국 사람 젊은 사람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도 술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병원 복도에 의사 그 오피스 그 문 앞에 완전히 스위치해가지고 대낮에 쓰러져가지고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의 졸도를 했더라고요. 얼마큼 술을 마셨는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결국 거기서도 실패를 했고 그렇게 참 제가 여러 번 그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1999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는 참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정말 술 마시는 것 외에 빼놓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참 이중적인 그런 생활이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부담감하고 그 죄책감이 참 언제나 저를 갖다 짓누르고 있었고 참 그게 저한테는 참 신앙생활의 큰 올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결을 못했다는 게 참 여기서 고백하는 일이지만 그만큼 중독이라는 게 무섭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에는 여기서 또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술을 마시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지를 못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그야말로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참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인데, 저는 저녁때만 되면은 술이 취해서 뭘 계획을 짤 수도 없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진전이 없고 힘만 들고 참 사업은 점점점 안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여건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솔직하게 그 술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참 사업이 안 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은 한번 제가 결심을 하고 와이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술을 끊겠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나하고 약속을 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술을 갖다 버려라. 와이프가 다 뒤져가지고 술병을 버렸습니다. 술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술을 또 사면 어떻게 해? 그때는 네가 뺏어서 갖다 버려라.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지켰는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하고 제가 또다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간은 저희 집에는 술병이 없습니다. 술병이 없는 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술병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술병을 사면 그날부터는 감췄어요. 서랍에도 감추고 침대 밑에도 감추고, 그리고 또 술병을 꺼내서 와이프 몰래 마시기가 곤란하니까 그다음에는 이렇게 물병에다 넣습니다. 술을. 술병은 없애고 사는 즉시 술병을 갖다가 이 물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그것도 물이랑 똑같은 바드카를 제가 주로 마셨는데 이렇게 따라놓고는 제가 하루에 보통 마신 게 이 술병의 절반을 제가 마셨습니다. 매일 저녁. 거기다가 맥주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이 정도 마시면요. 그 다음날 일할 때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체격이, 조 선생님처럼 체격이나 건장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전 체격도 이런 사람이 그 술을 그동안 쭉 마셔가지고 위장이 상해가지고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술을 계속해서 마시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몇 년 동안 술병이 안 보였는데, 물병에다 술을 따라놓고 제가 그런 생활을 또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물병인 줄 알고 저 와이프가 뭣도 모르고 그거를 보드카를 맨먹은 꿀떡꿀떡 먹은 적도 있고 참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 내가 이 술로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러한 참 그 생각과 그런 다짐을 참 수없이 했습니다. 하면서도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참 너무나 제 나름대로의 그 후회가 되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첫째로 제가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라고 제가 참 마음을 가짐을 하지만은 이 술이라는 걸림돌이 중간에 맞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뭐랄까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또 그 올가미가 참 제 마음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제가 그것이 제가 암만이든 내가 술을 꺼내야 되겠다는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참 너무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내 주위에 있던 특히 우리 아들들,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한테 제가 그 많은 시간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그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자라면서 같이 놀아주고 또 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참 좋은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제가 일만 끝나면은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그러느라고 또 취하면은 대화도 안 되고, 그 저희 와이프의 그 소원이 노상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참 맹정신으로 저녁에 맹정신으로 대화하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제가 참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건강도 나빠졌고 그러면서 위궤양이 심해져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술을 마시면은 당신 이제 암으로 발전해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그러한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는 제 나이 50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 정말 이렇게 살다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쓸 거며 또 자식들하고 와이프한테는 어떠한 얘기를 내가 훗날에 참 이 세상을 떠나서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정말 때가 됐다. 정말로 이제는 이별할 때가 됐구나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신문에서 이왕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 이렇게 우리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참 도움을 주신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보고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때 저는 다른 데 갔다 쓰면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아도 내가 전문가한테 두 번이나 찾아갔었고 대체는 다 소용이 없더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그때는 제 마음이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쪽으로 제 마음의 그 길을 방향을 바꿔주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자고 그러면서 제가 참 그 또 궁금한 점도 있었어요. 도대체 그곳에 가면은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 사람들은 나보다 심한가 덜한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나 참 많은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또 이렇게 모임에 나와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참 제가 마음의 그 충격이랄까 또 그 각성이랄까 그런 걸 받은 것은 우리 조 선생님하고 미스단하고 보면서 아 참 내가 이 시점에서 여기서 여기에 발걸음을 옮기고 여기에 내가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여기서 내가 완전 회복을 해야지 이제 여기서 내가 회복을 못하면은 이제는 끝이다 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도 한동안 여기 아까 간증했던 미스터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나 저나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술을 줄이면서 술을 어느 정도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씩 즐기면서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에 비유를 한 거로 치면은 딸을 시집은 보내되 가끔 정 보고 싶을 때는 만날 수 있는 그 거리에 두고 그 딸을 가끔가다 만나면서 그렇게 살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술을 줄여가면서 또 그 제가 마시던 그 독한 술을 약한 맥주로 바꿔가면서 미스터 채도 그 술을 마시면서 많이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이 그걸 컨트롤 해가면서 정말 너무나 완전히 손을 놓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았던 거죠.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아니다 이거는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미련이 남으면은 언젠가는 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이때까지의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 영원한 이별을 결심하게 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죠. 제가 영원한 이별을 하되 이 이별의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제 힘으로는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저를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자식을 사랑하신다면은 저를 이 수렁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체념할 것은 체념하고 포기할 것은 사실은 진작에 포기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끌고 온 그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에도 늦지 않았다는 각오로 제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기로 말씀 결정을 하고 마음을 결정을 하고 영원한 이별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참 제가 술과 완전히 이별을 함으로써 오는 그 공허한 그 빈 룸을 하나님께서 참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제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그거를 제가 느끼고 있고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제가 아 이게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이렇게 내가 살 수 있구나. 처음에는 전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오는 금단 현상으로 인해서 참 제가 잠을 잘라고 눕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낮에 움직이고 정신없이 있다 그럴 때는 모르겠는데 눕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가렵고 머리도 가렵고 제가 그래서 머리가 가려워서 자기 전에 샤워하고 샴푸를 두 번이나 하고 잤는데도 누우면은 자면서 밤새도록 머리를 긁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머리카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수북이 빠진 적도 있고 그리고 이 팔뚝 위로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 들어서 깜짝 놀라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긁기도 하고 자다가 또 와이프한테 등도 좀 긁어달라 그러고 자는 사람을 깨워서 등도 긁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참 처음에는 한동안은 그 음식도 아무런 맛이 없더라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먹은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먼저 먹으면은 술 맛이 없어요. 그리고 술 들어가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술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술이 취한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참 한동안은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참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과정을 거진 다 회복을 하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나는 또 이겼구나. 오늘 하루도 안 마셨구나. 그 성취감으로 제가 참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 전에 오늘 하루도 또 내가 이겼다. 오늘 하루도 나는 참 뭐라 그럴까. 정말 올바로 내가 쓰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이 오늘 하루도 승리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루하루를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정말로 제가 여기서 정말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한테도 참 좋은 쓰임받는 하나님한테 일꾼이 되고 싶고 또 가족들한테는 정말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정말 그동안 못했던 거를 참 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참 이해강 선교사님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참 후원자로서 선교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술 때문에 그 많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로 술은 술 위에 모든 중독이 그렇지만 정말로 영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약이라든지 술의 그 지적으로도 중독이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참 영적으로 그 사탄의 그 올가미에 매여서 참 자기의 그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인생을 100이라는 인생을 즐길 수 있는데 결국 50이라는 인생밖에 즐기지 못하고 나머지 50은 죄책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남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또 그에 따라 오는 허무감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의 절반을 갖다가 참 아깝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제가 마음에 후회가 되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단 중독은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한 발이 빠졌을 때에 한 발이 빠졌을 때에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발을 빼도록 일찍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여기에 그 많은 부모님들이 그 인터넷 중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 고생하시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들도 한동안 인터넷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3시까지 방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번은 제가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인터넷 중독 때문에 있는 모임에 데리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모든 중독은 초기에 모든 병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치료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모든 중독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 갈 때까지 가고 끝판에 가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왔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일찌감치 빨리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참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권유하고 그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회복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감정도 좀 격해지고 또 두서없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인님 나오세요. 네. 네. 나오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네. 부인, 그래도 허깅 좀 해주시고, 정말 얼마나 부인 고생 많이 우리 가지나.
쓰다로 모여서